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찹쌀떡에는 찹쌀이 들어가는데 붕어빵에는 뭐가 들어가죠? 붕어가? 붕어빵은 어떻게 우리가 만드는가? 붕어빵 모양의 금속틀 안에 붕어빵 재료를 집어넣고 구워냅니다. 여기 뭐 밀가루, 찹쌀가루, 베이킹파우더, 계란, 우유 이렇게 넣고 아주 중요한 그 팥, 앙금 넣어서 찍어내듯이 구워내죠. 물론 붕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그 붕어빵 틀을 통해서 구워낸 것들은 모양이 똑같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 똑같은 크기의 붕어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인터넷 그 마켓에 들어가면 한 번에 네 마리 찍어낼 수 있는 미니 그 붕어빵 틀이요. 3, 4만원이면 사요.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그 그릭 요구르트가 남아가지고 쿠키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 쿠키를 굽는 그 오븐용 틀이 거기 보면은 그 온폭 파인 그 작은 여러 개의 구멍들이 있잖아요. 크기가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곳에 채워진 쿠키 재료들을 전기 오븐을 통해서 구워서 나오면은 크기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 쿠키를 구울 때 사용하는 금속으로 된 재과 틀을 주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old라고 하죠. M-O-L-D, mold. 오늘 주형에 따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다라는 동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주형 틀이 어떤 거에 따라서 재료만 넣으면 똑같은 것이 찍혀져 나와요. 본받다라는 동사입니다. 본받다. 똑같은 몰드, 주형에 따라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찍어내려고 하는 모양이 있다. 너희는 굴복하지 말라. 저항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형은요. 그 우리 옷에 지퍼 있잖아요. 그처럼 작은 것도 주형 안에 넣어서 찍어내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붕어빵 틀 같은 그 소규모도 그렇고요. 심지어 대형 선박 그리고 항공기에 그 뒤에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 있잖아요. 그것도 주형 안에 넣어가지고 찍혀서 나온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금속 처리를 하지만 이 주형을 통해서 제작되어지는 거죠. 그 안에 넣어지면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가 거대한 주형 틀이다라고 진단을 해요.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에 소속을 이 안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 다른 신분에 다른 소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증언입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혹시 외우시는 분 있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힌트 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이 세대의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속이 변경되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뭔가 엄청난 소속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엄청난 그러한 신분과 소속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소속되어 있었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건져냄을 받아서 옮겨졌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영적 신분과 소속 변화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주형 틀 안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채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예요? 그때 너희는 영적 소속 과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기 전에 그때 너희는 어땠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라는 주형 틀이 찍어내는 대로 그 가운데에서 전혀 불편 느끼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마치 붕어빵 틀에 재료 넣으면은 그 붕어의 모습으로 이렇게 찍혀져 나오듯이 공중 근세 잡아서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실체, 영적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것은 이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처럼 그렇게 소속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적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을 때 내가 소속되어 있던 그 세상은 나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고의 잘 보내줄 것인가? 다른 말로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향해서 세상화하려는 시도를 포기할까라는 거예요. 포기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분명한 답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여전히 찍어내려고 하는구나. 여전히 세상화 만들려고 하는구나.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나의 영적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소속했던 그 세상이라는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그 속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세상화하려는 그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도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생애 전체에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가 찍어내려는 그 시도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는 로마서 12장 2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하면서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어떤 뭐 마귀 사탄이나 이렇게 대적하는 것으로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은 저 그렇잖아요. 진리 전쟁이라고요.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사실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대가 찍어내리는 그 시도에 굴복하지 않고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으로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타이틀을 자신의 영적 변화로 착각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 찬양사역자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그 타이틀이 영적 변화로 그것을 갖게 되었으면 자기가 그게 맞는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신학교 입학하는 그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끼리 그분 보면은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자, 신학교 학기가 언제 시작됩니까? 3월달에 시작되죠. 신학교 신입생이었단 말이에요. 3월달에 신학교 학기가 시작되는데 1월달, 2월달에는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3월달 되기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이 되었단 말이에요. 교육전도사님이지만. 한두 달 사이에 얼마나 큰 영적 변화가 있었을까요?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왠지 뭔가 영적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짐작을 한다는 거죠. 왜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날까? 직분과 타이틀이 그 사람의 영적 변화, 영적 성숙과 동일시하는 무의식적인 뭔가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죠. 찬양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당연히 영적 성장이 많이 일어난 사람일 것이라 막연하게 추측을 해요. 저는 안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았거든요. 직분과 타이틀은 영적 변화나 영적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책망은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목사로 30, 40년간 목회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면에 그 사람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뭉클만큼도 없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분과 타이틀은 영적 변화나 영적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직분과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영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직분을 수행할 때 오히려 회중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오랫동안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리플리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 아시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대해서 그것을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원래는 거짓말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진짜로 묻는 거예요. 자신은. 근데 그게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고 이 직분을 오랫동안 수행해 왔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영적 리플리 증후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잠시 보아주십시오. 변화를 받아. 원의 형태는 헬라어 원문의 형태는 현재형이고 진행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형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변화를 받아. 메타모르포오. 메타모르포오. 내면에 있는 어떤 실제 성질로 인해서 외부의 형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메타모르포오라고 합니다. 빵에 우리가 이스트를 이제 반죽의 중간에 주입시키면 원래 반죽의 성분을 부풀게 하죠. 그래서 내면에 있는 어떤 성질, 그 실체로 인해서 외부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메타모르포오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우리 영혼의 내면에 예수님이라는 생명 DNA가 착상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자라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거듭이 납니다. 근데 이 생명 DNA가 착상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할 때 그가 말하는 것, 보는 관점, 느끼는 감정 반응, 내리는 선택과 결정, 시간 사용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요. 이 영혼의 거듭남이라는 이 질적 변화가 그 삶 전체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면 그래서 메타모르포가 서서히 진행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에요. 아직 주님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적대적인 비협조적인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타모르포의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주님 안에서 그 생명력이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 화되어 가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저항에 부딪히고 속임당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이것이 드디어 진행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주형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과 하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함으로써 변화되라는 것인가? 이 오늘 본문의 성장에 대해서 영적 성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제공하는데 다음 구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것을 신약성경에는 마음을 뜻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거, 하트와 관련된 거, 마음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카르디아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심장 멈춰가지고 막 쉬려가고 그 할 때도 그 영어로 cardiac arres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 심장과 마음 관련된 그 단어에는 카르디아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는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를 오직 생각 세계를 새롭게 함으로라고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각 세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잘 본문을 잡아냈습니다. By the renewal of your mind. Mind는 이 뇌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하트가 아니에요. 뇌요. 여러분의 생각 세계를 새롭게 함으로 메타모르포 변화를 받아. 필립스역 성경에는 본문을 아주 멋지게 잡아냈는데 Let God remold your minds from within. 하나님께서 너의 내면 생각 세계를 재구성하시도록 하라. 아주 대단한 번역입니다. 조금 다시 정리하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직후의 사람의 상태는요. 이제까지 예수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실들이 다가오고 거듭났어요. 그 사람의 상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받았던 교육, 경험, 방식에 길들여져 있어요. 세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세계를 재건축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예컨 우리 서 있던 자리에 어떤 건축업자가 개발업자가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허물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New development, 새로운 작업, 프로젝트라고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소유하신, 얻으신 주님께서 어떤 재건축을 시작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소속과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받았던 그러한 뭐 교육, 경험, 방식에 익숙해서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아주 동떨어진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세상이 만들어내리는, 세상이 찍어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화된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었음을 알고 세상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세상이 만들려고 하는 그 힘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생각세계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께서 5년 전에 주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것이요, 지금 많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익숙해져 있으면 그것은 성장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향해서 이 생각 세계가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장기적이고 자세하고 치밀한 준비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일수록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친구들 이름을 알아요. 긴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녀들의 기질과 적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부모 자신의 못 이룬 꿈을 그 자녀에게 투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자랄 때는 그 음악에 뭐 심취하거나 음악을 통해서 밥벌이 하거나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음악을 전공하겠다 그러면 자신이 못했던 그 공부를 시킨답시고 너는 법학이나 의학 공부해 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죠. 좋은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사람의 개인의 기질과 적성에 맞게 성령의 은사를 달리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치밀하고 장기적이고 아주 용이 주도하게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좋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가 그 자녀 주위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이를 불러놓고 심각하게 대화하고 때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사까지 고려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사성어 아십니까? 맹모삼천지교라고요. 맹모삼천지교.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세 번 이사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공동묘지 옆에 집을 지었더니 노상 뭐 성녀라든지 죽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놀이하는 게 그냥 아이고 아이고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장 가까이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 뭐 이게 뭐 상들 흉내를 내면서 뭐 떨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이 있는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서당 쪽으로 집을 옮겼더니 명자가 공부를 잘 하더라. 명모삼천지교.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부모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거나 우리를 불필요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완성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계획이 장기적이고 자세하고 그 준비가 치밀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다. 장기적이고 자세하고 최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 찍어내리고 하는 그 추형틀에 내 자신을 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두 가지 어떤 현상을 우리가 겪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는 찰나적 쾌락과 빠른 보상입니다. 이 단어에 여러분 잠시 주목을 해 주십시오. 세상은 찰나적인 쾌락이나 빠른 보상에 맞들이게 합니다.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워놓으신 그 뜻과는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찰나적인 쾌락, 진정한 행복이나 자기 완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다. 왜 즐거운 마음으로 진짜 막 학교 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아이들 많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까지는요. 근데 학교 다닙니다. 숙제를 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아니, 이것은 찰나적인 쾌락을 주지 않습니다. 찰나적인 쾌락을 주는 것은 이 아이에게 PC방에서 사는 거예요. 찰나적인 쾌락이, 행복감이 확보가 되죠. 근데 학교, 시험, 숙제는 찰나적인 쾌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 아버지의 장기적인 목적과 계획과 맞이합니다. 그래서 행복감으로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빠른 보상입니다. 빠른 보상을 지금 우리 세대는 요구해요. 빠른 보상.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도 5분 이상 길어지면은 클릭을 안 해요. 그처럼 우리가 어텐션하는, 주목하는 그 스팬이 짧아졌다고요. 그래서 빠른 보상을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진정한 행복은 빠른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 마약이나 술은 당장 기분 좋게 빠른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이에 탐닉하면 진정한 행복이 그리고 완성도 놓치게 되죠. 1998년 저는 미국 펜사콜라에 있는 그 브라운스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대단했던 게 약 5년간에 걸쳐서 한 교회였어요. 20만 명의 영혼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이 발생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라트비아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그곳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행기표를 사서 플로리다 템파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갔더랬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리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온 많은 목사님도 만났고요. 그 일정 마지막 날 금요일에 그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중국계 미국인 남자가 침례 받기 위해서 지금 나왔는데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짧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아내를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사업 또한 잃었습니다. 이 침례식을 통해 내 삶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의 간증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두 장로님의 안내에 의해서 그가 성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속에 잠겼다가 탁 나왔는데 이 사람의 의식을 잃은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지배하시고 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고 그리스도인 사업가였는데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사업이 문 닫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셨을까? 몇 번 간섭하셨을까? 사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스킵하고 기도를 소홀히 했을 때 성령께서 이 과정에 침묵하고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많이 다양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며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러지 말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이 유혹에 저항하라고 눈에 보이는 그 쾌락을 위해서 빠른 만족을 위해서 아내 위에 다른 여성에게로 눈이 향할 때 세상이 자기 자신을 끌어들여서 세상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이 형제는 왜 몰랐을까요? 진실에 무지했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신분과 소속이 변화된 사람에게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나의 영적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시스템은 그 속에 나를 세상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형제는 아마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전 생애 가운데 일어나고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음을 그 형제는 아마도 깨닫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그 성적 유혹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 세계에 거듭된 변화가 일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그 필요를 그 형제는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어떤 그 공유하는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몰랐습니다. 그 존재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고 사탄마귀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것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세상 배후에 나를 둘러싸고 나만 모르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내 영적 눈이 뜨여지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어떤 미혹하는 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쭉 살아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이런 세상 안에 있었구나. 이것은 마치 영화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주인공 트루먼이라는 남자와 똑같습니다. 그 영화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봐 보십시오. 혹시 보신 분들이. 이 트루먼이라는 남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걸음마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대학 진학하고 뭐 결혼하는 모든 일생이 24시간 촬영되어서 전 세계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24시간.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뭐 잠자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카메라가 캡처해서 전 세계 방송으로 내보내는데 트루먼 자신만 자신의 생활 전부가 방송으로 나간다는 것을 모르죠.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만났던 소꿉 친구도 연기자였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 이웃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부모와 아내까지도 연기자였던 거예요. 그것을 서른 넘었어야 그것을 깨닫습니다. 30년 뒤에 실체를 파악하는데 자기가 살아왔던 그 동네, 환경, 직장 모든 것이 거대한 영화 촬영 세트장이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영접하기 전에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 제가 인식했던 거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 눈이 떠여졌을 때 내가 인식했던 그 세상 이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전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치 우리가 TV 드라마에 보면 PPL 광고, 간접 광고가 뜰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나오는 커피 믹서를 왠지 좋아 보이고 광고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왠지 끝나고 나면은 한잔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교묘한 방식으로,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세상 사람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그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현실에 눈을 떠서 저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좋은 부모는요, 그 계획이 치밀해요. 그리고 장기적이에요. 그 이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좋은 부모.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모보다도 좋은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알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알아가면서 그 계획에 협조해 나가고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내 생각 세계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텐데 아마도 이러한 음성이요. 지금 너희들은 중립적이지 않다. 세상에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을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두 번째,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내가 세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화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없으면. 세 번째는 이를 위해서 생각세계에 거듭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지도록 자신을 무장하는 데 시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내 주님을 많이 닮게 하시되 이 세상이 저항이 있으며 나를 세상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영적 실제에 대해서 눈 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거룩한 결심을 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결심을 강화시켜 주시고 그 결심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